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앞 혹은 가까이라는 말이고 쿠네오라고 하는 말은 입 맞추다, 키스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이 지나갈 때 혹은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황제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 사실은 가장 겸허한 자세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붓고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기록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은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겸허한 자세로 엎드려 그분에게 온전한 경의,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즉 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주일을 당할 때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온 인격을 쏟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예배자가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10일 날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동상을 헌납하는 그 예식에 참석했댔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1882년에서 1945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클럼비아 대학에서 법과 대학을 졸업을 했던 분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때부터 39살부터 그는 윌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불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윌체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마침내 그는 윌체어에 앉은 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33년에서부터 45년까지 12년 동안이나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그는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날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윌체어에 앉은 사람들 혹은 불구의 사람들 또 강영우 박사님과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경우에서도 대통령까지 되고 온 미국에 영향을 미친 사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치 신화적인 존재처럼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젊은이는 윌체어에 앉은 채 원래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당선된 사람이 와서 강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참 불구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소망을 주었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위튼 대학의 교수는 예배학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5편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날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날, 이 주일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바른 예배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낙심하고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한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찾는 과정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마음에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예배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께서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영어 번역에 보면은 For,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From him, 그 하나님으로부터 And through him, 그 하나님을 통하여 And to him,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에게로 All things,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인생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마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 앞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임재를 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변하신 언약대로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 우리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첫째는 8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 백성에게 영어 번역에는 for all the people, 헬라 말에는 판티 타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 어떤 족속이든지 간에 이 소식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에는 차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은 차별이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옛날 번역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whoever,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분이나 어린 아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차별이 별로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가 정직하게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보다도, 미국에도 차별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전혀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은 큰 기쁨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7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대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율법학자들,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천사들이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먼저 보내었느냐,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목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은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유대 광야에 가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삽니다. 그 베두인들이 사는 곳에 보면은 21세기 오늘날에도 그 베두인들은 보면은 원시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천막을 쳐놓고 정말 볼모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2000년 전 목자들의 삶은 더군다나 더 가난하고 보잘것없었겠지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아서 법정에서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witness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목자들은 증인으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지식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법정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소식을 제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 근방에 천한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보냈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신 이 소식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들었다면, 목자들이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헬라 말에는 판티폴로 나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ll the people, 다시 말하면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구별도 없이 누구에게도 이 백성이, 이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여 온 백성에게 전할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경건해서 일평생 동안 시몬의 소원은, 그분의 소원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많은데 내가 오늘 메시아를 본다고 하는 감동이 왔는데, 그날 마침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난지 40일 만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purification ceremony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31절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찬양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의 찬양은 이 아기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의 마음속에는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하나님을 보내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그 말은 모든 족속으로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만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큰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미국에 오셔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84년에 미국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라 가족과 장로교 선교사인 그레이스 앤드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일포 앞바다에 1884년에 도착한 그 이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선교사를 보내주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천사들이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의 구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헬라 말을 썼다면 소테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이비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구주라는 말이 구주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세이비어라고 하는 헬라 말의 소테르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된 말인가 하면 로마 황제인 줄리어스 시자에게 소테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라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받을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석방하라 용서하라 파드하라 하면은 사면하라 하면은 해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소테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힐러, 힐러는 피지션, 다시 말하면 의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의사를 만나서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을 소테르라,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황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의원이라도 못 고칠 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소테르라, 우리의 진정한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물러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사회운동자로 오시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죄 중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시간 불 속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10분 동안이라도 불 속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최종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의 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이비어가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는 춤을 춥니다. 기뻐할 때는 뛰기도 합니다. 감정이 좀 드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만 좋아하겠죠. 저도 좀 이게 이모셔널 하지 못해서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여러분들 사람 앞에 춤추기가 좀 부끄러우시면 집에 가셔서 방문을 닫아놓으시고 한번 춤을 춰보십시오. 아 정말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천사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는다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면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어려서 겪은 것이라 그렇게 깊이는 느끼지 못했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가? 이 소식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평화를 이룬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훈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한 새로운 위치를 가지고 온다. How the Marshall said, he brings a new situation of peace between God and ma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염원하는 것은 남북 통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통일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큰 통일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에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미국도 좋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이 미국에도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는 얼마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다, 추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추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던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래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면 공중에 비행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40일 정도 배를 타고 왔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길이 생겼으니까 15시간이면 서울에서 동부까지 비행기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더 좋은 일은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from here to heaven.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서 하늘에 연결지어주는 길이다.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지으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지으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되 그는 요셉을 통하여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는데 이었지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나 혼자만 가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저 북한 땅 2,300만에게도 또 중국의 13억 인구에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더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내 남편이 믿지 않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소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기뻐 뛰며 이 소식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